우리 찬송가 한 장만 좀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182장입니다. 182장. 찬송가 182장입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4절입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주께서 주실 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같이 우리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이죠. 2장 11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그 맨 끝절까지 제가 한번 좀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짐을 보더니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가운데 하나를 치는 것을 보매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다음 날 그가 다시 나가니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움으로 그가 잘못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동료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분명히 이 일이 탈로 났도다 하니라.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찾아 죽이려 하였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며 우물 옆에 앉았더라.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딸 일곱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깃고 구유에 채워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니라. 그러나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가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오늘은 이같이 빨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집트 사람 하나가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우리를 위하여 물을 충분히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하매 그가 자기 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 그가 빵을 먹게 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하게 여김에 그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니라. 그녀가 모세에게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시간이 흐른 뒤에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예, 아멘. 예.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모세가 장성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장성했을 때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나이가 어느 정도 나이인가, 여기에서는 그냥 장성했다 이렇게 기록했지만 이 사건을 기록하는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의 그 공주의 아들로 있다가 이렇게 이집트의 관리를 쳐 죽이고 도망가는 그 사건을 또 기록한 곳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전체를 훑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모세의 이때의 나이가 정확히 40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40살이 되었을 때 4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모세가 이제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10대 때 자신의 그 티네이저 나이 10대 때 또 20대 때 또 한참 혈기왕성한 30대 때 나이를 지나는 동안에도 어쨌든 파라오의 왕궁에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도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틀림없이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와 또 어릴 때의 그 이해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어린 나이에라도 어쨌든 그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동족에 대한 그 부담이 이제 마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타난 행동의 결과가 뭐였냐면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근 40년 동안 동족의 구출을 위해서 갈고 닦았던 그 실력으로 한 일이 결국은 사람 쳐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인 사람이 이집트의 고위직에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뭐 장군도 아니고 그렇죠? 군대의 대장도 아니고 일개 지금 하급 관리 하나를 쳐 죽인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죽이고 자기 민족의 독립을 얻기 원한다면 수장을 죽이든지 그렇죠? 파라오를 죽이고 이렇게 하든지.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40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한 것이 지금 최하 말단 관리한 사람 쳐 죽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뭐 그런 정도라면 이집트의 그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게 될 필요조차 사실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배울 수 있었던 그것은 지금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떤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더 이상 뭘 기대하겠습니까? 자기가 힘을 키워서, 남보다 더 힘이 세져서, 그래서 그 힘으로 남을 제압하는 것. 세상이 가르쳐 줄수 있는 지혜는 결국 그거 아닙니까? 그게 머리로 제압을 하든, 실제로 그 완력으로 제압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좌우지간 남보다 힘을 길러서 그 남을 제압하는 것. 그거 배운 거죠. 그래서 지금 써먹은 게 지금 하급 관리 하나를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에 가졌던 그 심정이 뭐였냐면, 여기는 지금 그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7장의 25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그들을 건지려 하심을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이집트 관리를 쳐 죽일 때 어떤 심정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어떤 소영웅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구출자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그들을 건지려고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깨달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또참 흥미로운 사실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율법은 사망의 직무였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직무였다. 그런데 은혜의 직무는 그건 뭐냐? 그것은 그 영의 직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지금 율법의 그 수여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게 되는 그 율법의 전달자인 모세의 첫 지금 작품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다는 것이 대단히 좀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오의 수배령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라오가 누굽니까?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렇죠? 파라오는 그말 자체가 법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누구를 죽여라 그러면 그건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왕궁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쨌든 그 히브리 노예의 그 아기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파라오의 그 딸이 데려다 키웠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한 그런 어떤 권력을 그 안에서 유지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만약에 왕궁에서 어떠한 일로 어떤 다른 사람을 죽였다 하면 파라오가 지금 여기서 표현대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노예 한명 죽이고 뭐 이러는 건 대단치 않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파라오가 이 일로 인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 이집트 관리를 쳐 죽인 것이 단순히 어떤 이한 사람 단순히 어떤 그이 죄인 하나 죽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파라오가 감지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죽였을 때이 의도는 지금 반역을 꾀한다는, 그러니까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의 해방을 그 염두에 두면서 어떤 소영웅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지금 이 일을 꾀했다는 것을 파라오가 감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 공주가 정말 이뻐하며 키운 그 아들이라 하더라도 거의 이집트화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선 거죠. 그래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의 수배가 내려졌을 때 이제 도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으로부터 조금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살인을 했습니다. 모세가 살인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어떤 중요성, 아, 하나님의 일은 내 일개 개인의 일보다는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이야. 이런 어떤 자각 또 그 일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 어떤 열심을 품는 것, 이건 좋은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록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어떤 형태로든 보답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모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건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거죠. 의도가 좋고 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육신의 방법대로 할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사람 죽이는 일밖에는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사람을 실제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숨이 끊어지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일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는 일밖에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자기의 이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올라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준비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모세에게도 사실 이제 40살이 되어서 정말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묻고 배우는 그 절차가 먼저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할수 있는 최대의 일은 자기 힘자랑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힘자랑 지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 원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파라오로부터 구출해내는 일은 어림도 없었죠. 그 힘자랑이 조금 그나마 조금 효과를 발휘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죠. 아내 구할 때는 조금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쓸모가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집트의 그 왕궁에서 사실 모든 그 학문만 배운 것이 아니라 군사 훈련도 받고 이런 어떤 체력과 이런 것들을 다 아주 왕성하게 이렇게 훈련받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어쨌든 아내를 얻는 일에는 조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해서 미디안의 광야로 이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제 목양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양 치는 자로서, 그렇죠?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목동 그러기엔 조금 나이가 많죠. 목동이면 좀 어린 그 소년 그런 이제 의미인데, 목자로서 어쨌든 이제 그 목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양떼를 치기에 앞서서 실제 양떼를 이제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습니까? 1, 2년 양떼 쳤습니까? 40년 친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한 10년만 해도 사실 거의 달인이 될 텐데, 그렇죠? 똑같은 일을 10년만 해도 우리가 뭐 대부분 달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했으니 사실 뭐양 치는 거 그러면은 뭐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분명히 시키신 것이죠. 이제, 양들을 사랑하고, 또 인내하고, 또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이끌고, 이런 것들을 이 기간에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40년 동안 어디에서 지금 생활한 거냐면, 광야와 사막에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사막 지역도 있고 광야 지역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다이 양치는 이런 지역들이. 사막은 거의 풀이 거의 없는 곳이 사막이고요. 광야는 그래도 풀은 좀 있는데 척박한 땅이 광야거든요. 어쨌든 그런 곳에서 지금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이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이 허허벌판에서 그 양떼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들을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는 곳은 별로 없고 오히려 늑대나 뭐 사자나 이런 어떤 들짐승들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과 싸워가면서 양떼를 지키면서 그 광야에서 생존해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4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이런 생활 가운데서 무디의 말대로 이제 그두 번째 40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배우는 시기가 이제 이 시기입니다. 이때 이집트 왕실에서 배웠던 그러한 고급스러운 것들은 거의 다 무용지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뭐 삼성 같은 데서 우리가 들어가서 뭐 LCD 그 개발하는 데서 연구소에서 한 40년 지냈다. 그런 사람이 광야에서 이 짐승 풀 먹이면서 그 자기가 배웠던 것을 써먹을 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고, 이건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다시, 걸음마부터 다 다시 배워야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풀은 먹어도 되고, 어떤 풀은 안 되고, 어떤 벌레에겐 물리면 치명적이고, 어떤 건 괜찮고, 뭐. 그렇죠? 모든 이런 것들을 새로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두 번째 40년 동안은 써먹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 왕실에서 배웠던 것이 모세의 인생에서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성막에 관한 것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책으로 옮길 때 그게 모세오경이죠.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을 쓸때 만약에 모세가 정말로 일자무식쟁이에 그야말로 40년 동안 양만 치던 사람이었다면 모세오경 같은 이런 걸출한 문학작품이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어쨌든 뭐 일반 사람들 생각할 때 머리가 좋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을 자기들의 그 종교 경전으로,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그 종교 경전으로 삼는 그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이라는 그 걸출한 작품을 쓴 사람이 지금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가 왕실에 있을 때그 모든 배웠던 것들도 유용했고 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면서 그들을 생존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도 두 번째 40년의 이 목동 생활, 광야 생활이 정말 큰 그러한 자산이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 번째 40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생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생존하는 법을 터득했던 그것들이 나중에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광야에서 이끌 때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러한 경우가 이제 바울도 비슷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다소라고 하는 그 헬라 문화권에 속한 그 소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헬라 문화, 그 어릴 때한 열대여섯 살까지는 그 헬라 문화 전체를 다 익힌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장해서 16살쯤 되었을 때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당대 최고의 석학인 그 가말리엘 문하에서 유대인에 속한 그 모든 문화를 다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소위 그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두 개의 문화에 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이 쓸수 있는 성경 롬고 갈렙 빌골 살딤딧 몬히 이러한 성경과 그냥 평생 물고기만 잡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나 이런 사람이 쓸수 있는 책의 내용이 분명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로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그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훈련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그렇고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 사람 구원받고 단순히 천국 가는 문제,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고백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얼마든지 충분하고 그리고 내한 사람의 믿음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엄연한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가 훈련받은 분량이 크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효과적이고 더 폭넓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사용하시기가 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세상의 모든, 그러한 것들, 세상의 모든 훈련받는 것들, 교육들, 이런 것들을 무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다면 많은 것으로 훈련받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불법이나 죄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것들, 기회 닿는 대로 부지런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을 잘 갈고 닦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놓는 것,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사람을 쓰시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빚어 놓으신 상태에서 그 마음을 만져 놓으신 상태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상황에서 그 사람을 쓰시게 될 때,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좀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모세가 11절에서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는 정확히 40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기 23절에도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하면서 이 중간 부분이 생략된 채그 뒷부분이 나올 때 이게 지금 40년에 지금 시간차가 있는 것인데요. 40이라는 이 숫자와 관련해서 이것만 좀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는 40일 또는 40년 이 기간이 대단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기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이고, 오늘 이렇게 자꾸 붙네요. 여러분이 혹시 40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숫자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나 나오나 우리 학생들이 이야기하면 더 좋습니다. 40이라는 숫자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예. 또. 오, 예. 잘 대답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밤낮으로 40일 동안 비가 왔다 그랬습니다. 잘 대답하셨어요. 또. 예,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40일 동안 지금 머무르면서 지금 율법을 받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40일 기간에는 모세도 금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40년도 됩니다. 오, 예. 다윗의 그 통치 기간, 그렇죠? 예, 다윗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 또, 사울의 통치 기간도 40년이었습니다. 예, 잘 하셨어요? 또. 학생들이 역시 대답을 잘하네요. 그 40일 금식과 관련해서 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 엘리야의 경우도 40일간 금식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이세벨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와 지금 40일 금식한 사람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시잖아요. 이세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변화산에서 등장하지요. 그렇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형산, 거기 올라가셨을 때, 그세 사람이 등장했었죠. 모세와, 지금 엘리야와 예수님. 그런데 지금 이세 사람이 다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정탐꾼과 관련해서, 이 가나안 땅에 열두 정탐꾼이 들어가서 정탐한 날의 수가 40일이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신으로 반응했을 때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의 그 기성세대, 그 모든 세대가 다 소멸될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그때 보면 한 세대가 40년입니다. 다른 것들은 잘 생각 안 나시죠? 제가 두어 개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매를 때리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형벌을 가하는 것 중에 채찍이 있지 않습니까? 매를 때리는데 몇 해까지 때릴 수 있습니까? 예, 40대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예. 그 40대를 넘어가면 왜안 되냐? 그게 성경의 민수기 32장 13절에 신명기 25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죽을까봐가 아니라 거기 보면은 40대까지는 때리게 하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많은 매로 그를 이보다 더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비천한 자로 여길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를 넘어가면 그 사람을 그 형제인데 이스라엘인인데 그를 비천한 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40대 이상 때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40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지상에서 가르치신 날짜가 40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해 볼때 40이라는 숫자는 먼저는 시험과 어떤 준비 기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그 기간, 그렇죠? 광야의 경우에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도 그렇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기간, 이것도 이제 일종의 테스트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예비 기간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40이라는 시간이 또 심판과 죽음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내린 물, 이건 심판의 의미가 있었죠. 40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한 것, 이것도 심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40대까지 때릴 수 있는 거, 이 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숫자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좀 어떤 독특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막의 어떤 수치들, 이런 것들이 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들로 그 성막의 그 치수를 정해 놓으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